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 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41대 반대 5, 기권 35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이자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서방국들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의 장진 유엔 대사는 결의안이 전체 회원국들과의 완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경 북쪽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남진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교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지리적으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의 진군을 지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시간을 갖고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이 지난 현재 양국은 교전을 끝내기 위한 2차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범죄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자신의 팀이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는 어제 영국과 37개 동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3개 주요 도시를 겨냥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는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제2도시 하르키우도 러시아군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군용 항공기와 차량 미사일을 제조하는 회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업이 추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에 대한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 수출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과 석유 부문을 겨냥한 이번 제재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추가 제재는 특히 전투기와 보병 전투 차량,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 항공기 제작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벨기에와 폴란드, 몰타 등 6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담과 주요 7개국 G7 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 선언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ICBM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연루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 3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이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에 도움이 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적 조치들이라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선택된 러시아 은행을 퇴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단 등 금융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를 세계 금융과 기술 무역에서 고립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비축유 방출 약속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천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공동 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들의 단합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28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 1일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응한 제재 조치에 동참한 국가로 유럽연합, 영국, 일본과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역사적인 투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 141표가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했습니다.
For the small number that voted against, Belarus, the DPRK, Eritrea, Syria, as well as of course Russia,
블링컨 장관은 소수의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러시아를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희극인 그라우초 막스를 인용해 이 클럽의 회원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놓고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joi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trongly condemning Russia's armed invasion of Ukraine.
조 대사는 이 전쟁은 러시아의 선택이었다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촉구에 귀 기울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등 서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by ignoring reasonable and just demands.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은 법적으로 안보를 보장해 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추구하고 공격 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과 대립하는 양상이고 중국도 기권표를 던져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전 세계 141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일 유엔 긴급특별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조직적으로 안보를 위한 법적 보장이란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해 유럽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찬성 대열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는 물론 독자 제재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제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강화되고 권위주의 독재진영과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진영구도 속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한국 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밀고 나가기 한층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진영 간의 진영 싸움이 되면 한국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북한에게 파격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협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방위적인 대치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사실은 불리하죠.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중국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준동맹 관계인데도 기권표를 던진 것은 양국이 유엔 중심의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입장차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위에서 초강대국을 지향하지만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허물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도 유엔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할 경우 약소국의 영토와 주권 보존이라는 자국의 외교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외교 원칙으로 강조해온 약소국의 주권 영토 보존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결의안에 반대했으면은 약소국들에 대한 그동안의 외교 원칙을 저버리는 게 되잖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권이 북한에게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미국에 대항하려던 북한으로선 중국의 셈법이 자신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놓고 중국이 러시아 편만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중러가 확실히 단결하는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한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북한이 그걸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예상을 못했으면 이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 중국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 전선에 쏠려 있는 상황을 북한이 대형 군사 도발의 기회로 삼으려 할수 있다는 데 대해 중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웅규 소장은 옛 소련이 유럽에서의 냉전 격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빼고 미중 간 대립을 촉발시키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고 결국 중국이 한국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충돌을 야기해서 사고를 치면 중국도 말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판국에 이쪽까지 미국이 전선을 넓힐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거고 근데 중국은 그것이 대단히 불안한 거죠.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밀착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중러와의 연대 강화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더욱 고도화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 배치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사샤 베이커 정책 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영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이를 하원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가 주최한 2023 회계연도 전략 병력 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a persistent threat and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associated delivery systems that threaten its region and increase risk to the U.S. homeland.
베이커 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그들의 전략 역량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베이커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관련 무기 개발 연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북한이 2017년 두 가지 유형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행시험을 했으며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열병식을 통해 대형 신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의 비행시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과 동맹 등의 이 같은 위협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미국 억지 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과 해외 병력,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 방어에 대한 확장 억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역량이 함께 작동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망과 같은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인구를 보호하는 가시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잠재적으로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본토 위협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관련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국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적인 비행시험과 핵실험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에서 우리의 옵션을 제한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북부 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통합 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가 적기에 배치돼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 체계가 일정에 따라 완전 운용 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난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And with everything else going on,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last week.
북한이 지난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뉴스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으며 하지만 이번 시험이 우주 발사 역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램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본토에 중대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능가하고 가능한 빨리 차세대 요격기의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이전에 완비될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The Missile Defense Agency launche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Program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potential ballistic missile threats.
벤허크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세대 요격기가 일정에 따라 인도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에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2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최근 몇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대한 지난 2월 27일 시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에 선의로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국제적 상황이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재개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오늘 또 한 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도 28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올해 북한의 10번째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은 28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 협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을 도발의 적절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비 태세를 위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미동맹재단이 최근 공개한 3월호 회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의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의 핵 불포기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 작전 등 다영역 작전과 기동 형태 등을 학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파이트나잇 대비 태세를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정보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령관들은 러시아의 공격이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국과 북한,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 동맹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면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순환 배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지원도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은 역대 연합사령관들 중 누가 이번 평가에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국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미한 동맹의 의제를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로 진한 한미동맹의 현 주소는 한국 차기 정부에 거는 미국 의회의 기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한 양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핵심적 가치 동맹이자 동반자인 한국의 보다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를 VOA 기자와 만나 대통령 선출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자신은 미국과의 우정과 동맹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강화하길 원하는 대통령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decision for the voters of South Korea to make, but I hope we see a president.
2016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크루즈 의원은 특히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성과 중국의 적대성에 기꺼이 맞서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2016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한국을 북중 양국의 도전을 저지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에 충분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상원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VOA에 다음 주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한동맹은 굳건하고 역내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자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적대성과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거론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회 일각에선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으로 이들의 메시지는 법안 형태 등으로 한국 차기 정부에도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미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당 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스미스 의원은 VOA에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가 대북전당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서 특히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인데 이런 기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는 미국은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홍콩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역시 미한동맹과 관련해 한국을 보호하고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과 인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혀 한국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할 협력 과제로 꼽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인권 법치를 아우르는 미한동맹에 대한 주문은 상원 외교위 소속의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의 발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The security of that region is really important, and even South Korea has seen troubling.
부커원은 이를 VOA 기자 만나 미국과 한국은 영내 안보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우려를 야기하는 중국의 골치 아픈 군사활동 증대를 한국도 받듯이 역내 안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런 가치가 위협받거나 약화할 때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가치에 대한 억압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free democracies, and we share common values in that sense.
미 의원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이를 VOA 기자 만나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미국은 양쪽에서 관계 개선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area where I think all of us are always looking for is there a way to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케인 의원은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쿼드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쿼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그것에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중국 문제에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더욱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신은 선호한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That would be my preference, but look, that...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적성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다른 시각을 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한 간 소통과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have advice for South Korea on that. Of course, they're going to have their own.
상원 외교위 소속의 벤카딘 의원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자 영내는 물론 글로벌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양국 간 전통적 관계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key partner for the United.
카딘 의원은 우리는 영내 영향력이 높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항상 강력하게 개선되는 것을 원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유대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미한동맹의 군사 현황과 관련해선 최근 의회 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미 의원들의 기본적인 시각과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2022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은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통적인 분담금 협정의 범주를 벗어난 추가적인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을 계기로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관심 분야를 계속 모색하면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계를 심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 의원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부커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귀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동맹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is incredibly invaluable connection, our countries.
북한 의원은 한국은 군사동맹에서부터 기업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다며 계속해서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다가오는 한국 대선 결과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꼽히며 워싱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20대 대선 VOA 기획보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한국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의 미한동맹과 대북정책 등 주요 대외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강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역시 뭐 강력한 부분은 군사동맹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가 되지 않으면은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포괄적이라는 부분은 21세기 이제 새로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아젠다들이 막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심지어는 뭐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뉴 프론티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신천지를 개척한다고 할까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원칙 있는 관여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견인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또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내세우는 원칙,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현안보다도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 뭐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뭐 세 번째는 협상을 하지만은 또 대화를 하지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중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그 원칙 하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북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중재자 역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 후보께서는 이 중재자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재자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우리 공약을 보시면은 이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것은 북미 대화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북미 이 3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판문점이나 또 북한이 원한다면은 워싱턴에 설치를 해서 대화를 상설화, 상시화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한국은 제3자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의 접근은 아마도 뭐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남북미 상시 연락사무소 제안도 역시 이제 북한이 받아들여야만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선제 타격 발언들 이런 것들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하지 않느냐 또 안 해도 되는 위협을 해서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상대 측에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얘기죠. 북한이 위협을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1월 달에만 벌써 7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또 8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위협이 아니고 뭐 윤 후보의 선제 타격이라든지 사드 배치가 위협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선제 타격은 삼축 체제의 설명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치 선제 타격이 아니라 선제 공격 내지는 예방 공격을 언급한 것처럼 왜곡을 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수도권 그 지역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현재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만 가지고서는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그 발사 기술을 보면은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역시 그런 북한의 고각 발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바로 뭐 중국의 반응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중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대중국 견제 문제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접근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관계는 역시 협력적인 상호 존중에 입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맹과 동반자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같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관계는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 축이다. 그것을 전제해서 한중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죠. 뭐 한미동맹 관계를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 축에 놓는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봐가지고 한중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또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을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거고 또 한국도 중국을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네.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3불 정책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협정이라든지 협약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3불 정책을 뭐 계승하거나 승계해야 될 그런 어떤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집권을 해서 한반도가 처한 재반 안보 상황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립을 하면 되겠다. 과연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미국 주도의 MD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분석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한 입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그런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외교 전문가인 김성한 네. 본부장 보시기에 외교 사령탑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안보 경험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또 검찰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또 뭐 경제 사안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뭐 외교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론스타 그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국경을 넘어가는 또 문제도 또 많이 다뤄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문외 아니라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하면은 자유주의적 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강력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영어로 얘기하면 like-minded country들과 역사의 바른 편에서 서서 뭔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자유 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이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4일 발표한 2022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등 세 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가장 낮은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210개 국가 중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티벳, 남수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49년째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자유 탄압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의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자유지수 평가에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100점 만점에 83점을 받아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9점을 받으며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3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3도. 신의주는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1도. 강계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8도. 해주는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1도. 개성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2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9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는 5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8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도, 최고는 11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9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 1 내지 3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미터, 오후에는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 1 내지 2.5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1.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유인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 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41대 반대 5, 기권 35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자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 데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서방국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의 장진 유엔 대사는 결의안이 전체 회원국들과의 완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경 북쪽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남진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교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지난 24에서 36시간 동안 지리적으로 주목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 진군을 지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시간을 갖고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자신의 팀이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는 어제 영국과 37개 동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3개 주요 도시를 겨냥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는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러시아군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군용항공기와 차량, 미사일을 제조하는 회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업이 추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에 대한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 수출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과 석유 부분을 겨냥한 이번 제재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벨기에와 폴란드, 몰타 등 6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회담과 주요 7개국 G7 장관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 선언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연루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러시아의 핵 전력 강화 준비 태세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핵전력을 강화 준비태세로 돌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공미사일 2,700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D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과거 동독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소련제 스텔라 미사일 2,7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 1,000개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신은 로이터 통신에 미사일이 운반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독일 연방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비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